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7일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 문전 앞에서 전쟁 놀이를 계속하고 적대적 정책을 유지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 방어 능력을 계속 늘릴 것이며 이런 능력의 핵심은 핵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미한 연합군 군사훈련을 멈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한 군사훈련을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그런 제안을 수용하면 북한이 뭘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7일 평양에 도착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숭 부장은 4명의 특사단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50분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숭 부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배웅을 받았으며 평양 도착 후 만수대 홀에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숭 부장의 이번 방북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로 북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최근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숭 부장은 방북 기간 중 지난달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숭 부장이 중북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은 지난해 2월 우다웨이 전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우려로 지적하면서 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력을 강화하고 영내 안정과 평화를 보호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에서 17일 발생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 소행의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20명의 난민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날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26명이며 이 중 12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폭탄 공격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엘조르 인근의 난민촌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가 3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산하통신과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격의 배후가 데이르 엘주르 지역의 일부를 장악한 IS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한 시리아 이재민 수는 630만 명에 달합니다. 케냐에서 야권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17일 야권 지도자 라일라 오딘가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모였고 집회 해산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시내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돌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충돌 현장에서 총상으로 숨진 시신 두 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야권 집회 참가자들의 돌에 맞아 5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치러진 케냐 대통령 재선거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98%의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투표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던 오딘가 후보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합법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민의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한 이유가 영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며 구금설을 일축했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17일 본인 인터넷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이유는 레바논의 미래와 아랍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적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쌍중단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3에서 3m, 서해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쌍중단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다음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쌍중단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Yeah, both sides made their position clear. They're different, but we agree that they're going to be different positions and therefore it's not going to move forward.
쌍중단과 관련한 두 나라의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따라서 더 이상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도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도록 한 쌍중단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북한 문제가 미중 두 나라의 주요 의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certainly favors China taking a greater role in putt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his is one of the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맡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고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시 주석과 이런 점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 있어서 중국이 참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초 관련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쌍중단으로 불리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방침에 중국도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쌍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tated yesterday,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중국 외교부가 이날 쌍중단을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엇갈린 것 아니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첫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 즉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덤스 대변인은 쌍중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sition on this has been made clear several time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ROK alliance's lawful, long-standing
적법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등가성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and we expect them all to do so. We urge countries to take additional steps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DPRK.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결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단 9년째를 맞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데 전문가 8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모든 나라는 북한의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 임명된 고위 국방부 당국자가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o believe we need to get out of that binary trap of we either go to war and have military conflict or treat North Korea as a recognized.
슈라이버 지명자는 16일 미 의회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전쟁 아니면 핵무기 보유국 인정 두 가지만을 논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 등의 형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모두 거절했다는 예를 들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선 상대방의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Moon Jae-in and South Korea has made a number of overtures 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humanitarian aid in the form of wanting to begin dialogue.
슈라이버 지명자는 미국이 미한일 3국 공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엔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지만 3국 공조엔 진전이 있었다며 최근 이뤄진 합동 군사훈련과 고위급 회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이 한일 양국을 협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North Korea continues with its provocations, although you know we'd like to live in a different world, it does make very stark the security.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한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3국 공조와 관련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작성된 서면 답변에서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믿을 만한 군사 옵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도발 중단과 미사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해구산과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영토, 이해관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그런 상황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매우 위험하고 결점이 많은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에 있는 군부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국군의 협력 없이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편 슈라이버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럽연합이 제재 지도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온라인상에 개설된 이 지도는 유엔과 또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 오른 나라들과 개인, 그리고 단체의 명단과 또 제재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함지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연합이 개설한 제재 지도라는 게 뭡니까?
네, 유엔 회원국은 현재 193개의 나라인데요. 이 중 상당수 나라가 유엔이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요. 제재 지도는 온라인상의 세계 지도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 그 나라에 대한 제재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제재 지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죠?
네, 이용자가 지도상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 그 나라가 왜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과 기관이 제재 대상인지, 그리고 제재 내용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이런 제재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국과 제재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소속 정부나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때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거래를 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제재 지도는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고 할 때 제재 지도를 참고하면 합법적인 거래 대상인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 내역은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물론 북한도 들어있겠죠?
네, 북한은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등 33개 나라가 제재 대상으로 올라있는데요. 북한은 가장 많은 항목에서 그 제재 대상이 돼 있습니다.
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북한으로의 무기 수출과 여행 금지, 금융 제재,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 43개의 부분에 걸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유럽연합뿐 아니라 각국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특히 미국의 주도로 압박 캠페인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영향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북한 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는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15일 현재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됐으며 안보리가 채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평가는 북한의 대외 교육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죠. 중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를 반박할 자료나 증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재로 인한 영향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군요.
네,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석탄과 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막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성행하는 밀무역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간 밀무역은 그동안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핵심 이유로 지목돼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 7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북한과의 교역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인들과 중개인을 수신인으로 한 통지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무역 상품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수입과 수출은 물론 환적과 싱가포르를 통과해 운송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업적 용도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미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첫 위반자에 한해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 혹은 물품값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이번 통지문에 명시했습니다. 또 최대 2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 액수는 20만 싱가포르 달러 혹은 물품값의 4배로 오르고 구금형량도 최대 3년으로 높아집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15일 이 통지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셀룬 총리는 지난달 23일 싱가포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to isolate the DPRK, going beyo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리 총리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는 한반도의 핵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는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포함됐었습니다. 또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3월 낸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도 교역과 금융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했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외무부는 지난 3월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좁아지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무역 중단을 전격 발표했으며 태국도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사실상 추방했으며 불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이거나 승인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crucially, at both summits and throughout the trip, we asked all nations to support our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거나 북한 정권과의 금융관계를 제한하고 북한 외교관과 노동자를 추방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럽에서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탈북민 총연합회 유럽 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과거와 다른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만나면 노스코리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유배 들어내야 이런 식으로 관심이 많아요.
장 회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유럽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등으로 유럽의 여론이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벨기에 최고 명문인 루벤 대학교에서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외신 기자 클럽과 인권 단체들에서도 행사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각국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행사들을 하려면 좀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아주 간단하게 우리 그 노스코리아 인권 문제 가지고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소식으로만 떨어지는 거고요.
아울러 관련 활동이나 행사 기간 중에도 테러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와 다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탈북자 단체인 화란체류 조선인 망명자협회 화조회 신상철 회장도 북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이보다 우리가 여기 처음이 시작 단체를 처음이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북한에서 자주 물어보고 문의 전화도 오고 그리고 우리 소책자들랑 이렇게 해서 찍어놓은 거 있으면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도 좀 보내달라 그리고 많이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신 회장은 매월 1회씩 네덜란드의 인권단체와 함께 암스테르담과 덴하그 등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들을 돌며 북한과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에 관한 영화와 사진 등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에 특히 놀라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 같은 관심이 자신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뿌듯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자꾸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되게 대단히 되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힘 보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많이 옵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아직도 유럽에는 북한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건 역시 여전히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로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면 모두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톰슨 로이터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자신이 행한 연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연락을 많이 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어떻게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알려야 되냐 이렇게 지금 막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지난 2008년 영국에 정착한 박 대표는 그동안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을 돌며 북한 인권 실상을 소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보다는 인권 문제, 특히 북한의 여성과 아동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나 아이들, 특히 가족이 이산가족 대해서 얘기할 때게 되면 그 마음은 알 것 같다고. 그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들한테 진짜 다가온다고 사실 함께 진짜 눈물 흘리기 쉽고 아파하기 쉽다고.
박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관심이 앞으로 계속 활동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하는 주민과 군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라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군 병사가 망명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옛 독일 사례를 적용해서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독일 베를린의 한 교도소. 백발의 노인이 석방돼 교도소 문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이 노인은 옛 통독 정권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에곤 크렌츠 전 공산당 서기장.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하던 동독인들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린 혐의로 1997년에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날 조기 석방된 겁니다. 크렌츠 전 서기장은 당시 취재진에게 피해 동독인 가족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자신은 냉전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통일 독일 정부는 옛 동독의 범죄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처벌에는 비교적 관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독인 탈주자들에 대한 사살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했습니다.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에 따르면 동독 국경지대에서 지뢰와 총기 발포로 숨진 동독인은 584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69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다 충격을 받은 북한 군인처럼 정조준 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 뒤 동독 국경경비대원과 책임자 240여 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3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년 전 발행한 독일 통일총서 과거청산편에서 비무장한 동독인들의 월경시도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건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권 경시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법 청산 과정에서 독일 사회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직접 총격을 가한 동독 국경수비대원뿐 아니라 이들에게 명령과 규정을 하달한 상위 책임자들까지 기소해 처벌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크렌츠 전 서기장이었습니다. 북한 내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이를 지도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17일 VOA에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의 망명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동독에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구유고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 조준 사격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 법의 심판 때 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더 우리가 또 고민을 하거나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탈출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집행한 그 말단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문책을 하는 경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 위에 상급자가 누구냐, 상급 지휘 책임자를 찾아내는 게 사실 더 관건인데, 하지만 누가 봐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문명 사회에서 그리고 민주인권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대표는 특히 북한 내부 특성상 충격을 가한 북한 군인들을 포상하고 미화해 앞으로도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가 심각한 인권 사안이자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걸 북한 책임자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쪽의 JSA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왜 나중에 심각한 당신들의 책임 처벌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해주는 방송은 꼭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우리 정부 쪽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재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의 일어났던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나 증거, 뭐 어떤 논리적 바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침묵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요.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오세혁 씨는 북한 군인의 총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 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주자, 배반자, 그러니까 당연히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국제 인권 기준이나 또 국제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느 한 국가에서 산다고 해서 그 생명이 그 국가 통치자에 의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벗어나는 많은 탈북자들이 국경경비대한테 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두만강 압록강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북한 법이고 또 북한의 통치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랫동안 만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JS에서 넘어오는 그런 군인에 대해서 총을 그렇게 사살하는 것이 이제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통일부 산하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 관계자는 17일 VOA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당한 채 망명한 북한 군인 사례 역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인권침해 조사 대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군인이 회복된 뒤 자세히 조사해야 보다 분명한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혁 씨는 한국에 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할 때 국가도 발전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에 앞서 북한도 군인의 망명을 계기로 발상의 전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 막 처형당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념이 다르다 그러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인간이란 게 다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도 잘못하는 거 많은데 그거를 비판받아야지,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사회가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올 들어 한 달에 두세 번꼴로 이뤄져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대화 등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도발에 앞서 호흡을 고르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이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내려는 호정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행각 기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대미 비난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외무성 담화 형식을 취한 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이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순인데, 이 다섯 가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 내용을 보면 찡은 대부분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고강도로 비난하는 내용이거든요. 본다 그러면 과거 같다면은 북한 매체가 아주 극언을 사용하거나, 사실은 김정은이 직접 대응을 추가적으로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일부. 거기에는 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조용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차례에 걸쳐 1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6월 21일부터 6차 핵실험을 실시한 9월 3일까지 석 달간은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언급에 반발해 본인 명의의 성명을 낸 이후 미사일과 군 관련 공개 활동은 사라졌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6차례 경제 분야 현지 지도와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 참석,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 등 8차례로 군 관련 행보는 없었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경제와 민생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금성 트랙터 공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지난해 공장에서 개발 창조형으로 생산한 사형의 뜨락도르 견본을 보아주시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철마이라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류원 신발 공장에 이어 29일에는 평양 화장품 공장 그리고 11월 4일에는 3.16 트럭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농장과 황해남도에 있는 과수원 방문도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경제활동에 집중하면서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됐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됐습니다.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뒤 60일 넘게 도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두 달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미국에서 나온 소리 가운데는 60일 정도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 대화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대화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ICBM 핵탄두는 대체로 됐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핵동결이나 이런 것을 제의해가면서 대화로 나갈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에 앞서 미 국무부의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미 외교협회에서 북한이 60일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냄에 따라 평양 수뇌부가 대외 도발보다는 내부 체제 결속과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는 대외적인 공세적인 행보보다는 대내 부분의 체제 결속과 안정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한 효과가 북한 내 전방위적으로 발생을 함으로써 장마당 경제를 비롯한 북한 체제 내부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 사정은 올 2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가 하나둘씩 효과를 내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기름값은 3배나 올랐으며 수십만 명이 종사하는 북한의 광공업과 섬유 방직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앞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앞서 기술적 준비를 위해 잠시 도발을 멈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echnological. They are evaluating the previous test. They are trying to make improvements to their missiles.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도발의 기로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아시아 방송 RFA의 이번 주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대북 봉쇄와 억지 정책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5일 워싱턴 존스 홉킨스 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했던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 취했던 봉쇄와 억지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억지, 특히 확장 억제 정책까지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남북 간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은 자칫 사소한 오해가 큰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남북한을 잇는 복합 물류 사업인 라진 하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4일 평양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와 김 부상은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과 관련한 북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특히 이 만남에서 라진 하산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라선 콘트라스의 투자 지분 재조정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남북한과 러시아가 3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노력에 힘입어 올 들어 라진항을 통한 시베리아산 석탄 반출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가 두마 의원 대표단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레오니드 슬러츠키 두마 외교위원장은 타스통신에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을 단장으로 4~5명의 의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청년 5명이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16일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3명이 선발됐다며 이들 중 영어 실력이 부족한 3명은 한미교육위원단이 공동 개발한 학업전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능력을 먼저 쌓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학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탈북 청년들이 먼저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힌 뒤 학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탈북 청년 5명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통일 일꾼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는 미 국무부가 1946년 풀브라이트 미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만든 장학 프로그램으로 매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인재들을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6,500여 명의 장학생이 배출됐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B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그리고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3에서 3m, 그리고 서해는 1에서 3m로 이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신유주는 맑고 최저는 영하 7도, 최고 0도, 강계는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영하 4도. 해주 역시 맑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5도, 그리고 최저는 최고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장지는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최저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최고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산 구름이 많고 최저는 영하 14도, 최고 영하 8도. 선봉 오전 맑고 오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 구름이 많고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물결은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고 먼 바다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2에서 4m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7일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 문전 앞에서 전쟁 놀이를 계속하고 적대적 정책을 유지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 방어 능력을 계속 늘릴 것이며 이런 능력의 핵심은 핵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미한 연합군 군사훈련을 멈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한 군사훈련을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그런 제안을 수용하면 북한이 뭘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7일 평양에 도착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숭 부장은 4명의 특사단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50분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숭 부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배웅을 받았으며 평양 도착 후 만수대 홀에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숭 부장의 이번 방북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로 북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최근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숭 부장은 방북 기간 중 지난달 열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숭 부장이 중북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은 지난해 2월 우다웨이 전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우려로 지적하면서 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력을 강화하고 영내 안정과 평화를 보호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 자택연금 당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쿠데타 발생 4일 만인 17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이날 수도 하라레 외곽 소재 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졸업식 가운을 착용한 채 행사에 참석했으며 경호원들이 주위에 항시 대기했습니다. 앞서 짐바브웨 군부는 쿠데타 이후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가베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에머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이 16일 귀국했습니다. 현재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은 무가베 대통령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은 무가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지만 무가베 대통령은 지난 6일 음란가구와 부통령을 경질했습니다. 이는 부인인 그레이스 무가베 씨에게 대통령 자리를 몰려주기 위한 조처로 알려졌습니다. 케냐에서 야권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17일 야권 지도자 라일라 오딘가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모였고 집회 해산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시내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돌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충돌 현장에서 총상으로 숨진 시신 두 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야권 집회 참가자들의 돌에 맞아 5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치러진 케냐 대통령 재선거에선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98%의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투표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던 오딘가 후보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합법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민의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17일 발생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 소행의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20명의 난민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날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26명이며 이 중 12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폭탄 공격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엘조르 인근의 난민촌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